바른 신지식, 하나님 지식을 바로 갖는 것은 바른 신자의 생활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3대 속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지하심,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시가 오늘 읽은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맥추감사절이에요. 맥추감사절이라는 말은 밀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날이지요. 유대인들이 유교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7주씩 7번, 77이 49, 그 다음 날 50일 되는 날, 이 날을 77절이라고도 그랬어요. 77절. 그리고 밀보리를 추수했다고 해서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절 혹은 맥추절. 지난 6월 28일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밀, 보리, 감자, 사과, 배, 맹류들이죠. 이런 것들의 재배 면적이 지난 10년 동안에 최대 53,837 헥타르로 증가되었다. 대전시만큼 밀, 보리, 사과, 배, 감자 이런 것들을 심는 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이런 맹류가 소득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류를 파종할 때에 날씨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좋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일기가 여기에 꼭 해당이 돼서 밀보리 추수를 많이 하는 농부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대단히 큰 명절이에요. 제일 큰 명절이 있다면 1년 중에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화란을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서 그들이 미국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미국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추수감사절을 크게 지금도 국가적인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 가면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아니 왜 성경에 있는 추수감사절을 안 지내는가고 구약에 있는 그 명절 다 지킬 수 없다고 안 지켜요. 우리나라는 맥추절이 있어요. 맥추절은 다른 나라에서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밀보리 추수를 많이 하죠. 우리 보리고개라는 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보리가 얼마나 중요한 곡식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밀보리 추수를 했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그랬는데 열매를 맺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그랬어요. 이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고 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신약성경에서 교회가 출발한 성령이 임하신 날,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벌써 오래전에 지났는데 어떻게 오늘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은 맥추가 아주 밀보리가 중요한 곡식이 되기 때문에 이날 우리가 감사해서 한국교회는 5월이나 6월 달에 밀보리 추수가 아직 되지 않는 거로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지키기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7월 첫 주가 되면 해마다 맥추감사주일로 지내는 겁니다. 이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오순절로 교회가 시작한 날이 되어서 더욱 감사한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죽 감사를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에요. 장막절도 중요하지만 유월절도 아주 중요한 명절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맥추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남자는 세 번씩 1년에 세 번씩 자기 자신을 보여라 그랬어요. 뭘 보이라는 말입니까?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맺은 열매를 보여라.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전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 회개의 열매. 1년 동안 얼마나 전도했는지, 감사할 일은 뭐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회개할 일은 무엇인지 이 열매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성을 다해야 돼요.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랬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with your best,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회개의 열매를 바치고 감사의 열매를 바치고 전도의 열매를 바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이 바로 맥추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읽은 139절 9편에 시편 1절로 6절 사이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셔요. 여러분 각자 각자 얼굴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다 이름도 아시고 나를 살펴보셔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내 약점도 아시고 내 강점도 아시고 내 성격도 아시고 내 필요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감사가 바로 찬양이에요. 오늘 찬양대원들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니까 그건 찬양대원들만 하는 거고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가 찬양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감사는 감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하는 물질, 감사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감사의 동기와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감사의 동기를 내가 감사한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뿐이에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마음가짐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가능한 모든 것,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가능성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실제적인 모든 것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건, 모든 피조물, 심지어는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는 실패했지만 현재는 이렇게 되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보지 않고도 다 이미 알고 계셔요. 현재, 과거,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땅도 아셔요. 지옥도 아시고 천국도 아십니다. 시험을, 시선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그 시선을 피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틀리거나 변화시키지도 않고 못 보신 채하고 넘어가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고 일어서는 것을 주님은 다 나를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아셔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아시고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일상적이고 우발적인 것도 아시고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동작과 마음속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열등감에 처해 있을 때 그 열등감도 아시고 내가 교만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아시고 육체를 아시듯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의 움직임도 아시는 하나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형성되기 전에 나 자신이 그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셔요. 내가 생각을 시작만 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살피고 계신다. 멀리서 보셔서도 내 영혼의 의도를 아십니다. 멀리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의도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만물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내가 한 말도 다 아신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자기 스스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한 말을 잊고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특별히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자기가 조금 전에 한 말도 잊고 있어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뱉은 말 한마디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토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내가 한 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을 세오스라고 읽어요. 세오스라는 말은 세오타이, 이 말은 God, All, Seeing One, All, 모든 것을 C-E-I-N-G, Seeing One,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헬라말로 세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히 보셔요.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일체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 보고 계셔요. 어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대화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잘 알고 계셔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나를 안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 공적이든 사적이든 가장 분명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에 대해서 열쇠 구멍으로 나를 24시간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어떤 분이 나를 24시간 열쇠 구멍으로 관찰한다. 나도 모르는데 누가 본다면 여러분은 부담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피난처요 방패가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전지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까? 내가 어디로 숨어 있으면 하나님은 모르실 거 아니겠나? 거기도 계신다 그 말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죄지은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심으로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큰 우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7절 말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세 가지 도피처가 가정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갈까? 수월로 내려갈까?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수월, 지옥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단 말이에요. 피할 길이 없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번개같이 도망을 친다 해도 9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새벽 날개 새벽의 햇빛이 쫙 동에서 서쪽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빨리 도망을 간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하나님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12절을 보면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캄캄한 밤중에 어둠 속에다가 숨을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됩니다. 나를 숨길 뿐은 흑암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하려 하지 말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13절 내 속에 있는 내장을 주님이 지으셨어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위적으로 낙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받으시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찬양 예배 후에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동대로를 통해 가다가 갑자기 길이 좁아지더니 차가 머뭇거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길이 넓은데 한 차선만 통과시키고 다른 차선을 다 막아놨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를 운전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독일과 한국의 축구 경기가 있어서 그 축구 응원하려고 영동대로를 막은 겁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갑자기 답답했어요. 이 축구 경기 분명히 질 텐데. 독일하고 하면 질 텐데. 독일은 FIFA 랭킹 1위 아니에요. 질 텐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 눈을 감고 잠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들이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지금 침체되어 있고 침울해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축구 경기에서 독일한테 또 한 3대 0이나 몇 대 0으로 져버리면 이 국민들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1대 0은 아닙니다. 1대 0으로 이겨도 1대 0으로 이기면 눈먼 황소가 뒷걸음질치다가 쥐밟고 쥐를 잡았다고 그럴 테니까 어쩌다가 한 골 먹어서 이겼다고 그러지 말고 2대 0쯤으로 이기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서 집에 도착을 해서 다시 자기 전에 또 기도를 하고 잠을 잤는데 그 이튿날 새벽 기도 오기 전에 어제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도 궁금해서 텔레비전을 새벽 기도 오기 전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켰어요. 3시 반에 켰더니 문자가 지나가는데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독일을 이겼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여기저기를 돌리다 보니까 2대 0으로 이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다시 TV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남은 시간에 추가 시간에 겨우 넣는데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선수가 공을 찼어요. 차서 골인을 시켰는데 옵사이드 판정이 나온 거예요. 옆에서 선심이 길을 들고서 옵사이드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골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팀이 항의를 해서 경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갑자기 심판이 비디오 판독을 하기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했어요. 비디오 판독을 하더니 골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 0으로 이긴 거예요. 아, 근데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남은 시간 이제 몇 분이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분명히 2대 0으로는 이겨야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셨다고 말을 할 텐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런데 독일의 골키퍼까지 다 나와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 저쪽 우리 한국팀에서 골을 롱패스를 했어요. 그때 중앙선을 이미 넘기 시작한 소나무개군이 달려가는데 공보다 더 빠릅디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 공을 몰고 가서 골인을 시켰어요. 골인으로 간주가 돼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못 들으실 것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중국계 미국 사람이 있어요. 레오날드 왕이라는 왕 목사인데 이 왕 목사라는 분이 제게 편지를 가끔 보내요. 근데 그 편지 레터헤드에 편지 스탠슬에 그 위에다가 태양을 머물게 하신 하나님, 도끼를 물 위에 뜨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이름 쓰고 Dear Dr. Lee 하고 나한테 편지를 보내요. 난 그 편지를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늘 봤습니다. 태양을 머물게 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저 공중에 태양을 누가 머물게 합니까? 도끼를 어떻게 물 위에 뜨게 해요? 어떤 마술사가? 천만의 말씀. 마술사는 눈 속이는 사람이에요. 도끼를 물 위에 뜨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능이라는 말은. 윌링 하신 것, 자기가 뜻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하지 않아요. 악인과 함께 하지 않아요. 오늘 읽은 22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돕지 않아요. 나의 원수, 내가 미워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22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다윗과 대적을 하는 사람과 다윗이 함께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다윗은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시험까지 해봅니다. 조사도 해보고 감찰까지 해봐요. 그러나 자기에게 숨겨져 있는 죄를 끊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나와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죄를 떼어놓을 수 있지만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죄를 떼어놓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편에 서게도 하실 터이니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게 돼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살 수 있는 격려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부터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하게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아직도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도와 함께 죄사함 받고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큰 은혜를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와 그 종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돌보심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사와 그 종들이 아람 왕의 군대에게 포로되어서 도단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위했다 그 말이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 종들의 영안,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기가 둘러 진치고 있음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거가 뭘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치고 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로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진쳐서, 진을 쳐서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치고 그들을 건져내시는도다. 아둘람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고 시편 34편에서 두려움과 원수와 환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원수가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두려움과 원수와 환난을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그걸 제거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환난과 원수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성도들의 두려움과 원수와 환난을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진치고 여호와의 천사는 제2위 신으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움과 원수와 환난을 가져가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두려움을 안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환난을 이미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내게는 두려움도 원수도 환난도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게 된 것이지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 두려움과 원수와 환난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함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그분만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맥주 감사절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에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이 뭘까요? 8.15 광복절을 기념하라, 3.1절 운동을 기념하라는 말은 높으신 분이 경축사를 하고 누구에게 상을 주는 것이 기념식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기념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안식년 연구차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유월절 날이 되어서 토요일에 이스라엘 유월절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예배 도중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문이 놀랄만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어를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내가 혹시 잘못 듣지 않았나 해서 주보에 난 기도문을 다시 집에 와서 자세히 정확하게 읽어봤습니다. 틀림없이 옳은 말이에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20세기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한 적이 없어요. 수천 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20세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수천 년 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과 20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 자신과를 연합하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매맞고 노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들과 하나를 만드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겸손과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인간이 되시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어서 마침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주님과 그것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내가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아무리 먹고 마셔도 이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 떡을 받는 자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찢으신 살, 그 못 박힌 그 못 자국이 바로 내 손에 못을 박는 것이고 흘리신 피가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심통한 시간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에 나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과 재림에 동참을 하는 연합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신비로운 연합, 이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할 때 이 신비로운 성찬떡이 바로 예수의 살이 되고 이 신비로운 잔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이니 이 신비를 믿으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이 시간이 되시어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떡 위에 손을 얹고 비옵나니 주님이 이 떡에 임재하시어 이 떡을 받아 먹는 자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아름다운 복을 주시어 주님을 참으로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을 받으시되 어느 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이 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먼저 드시지 마시고 먹을 때는 서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떡을 손에 쥐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그리고 결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다 받으신 줄 압니다. 오른손으로 높이 드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잔 위에 손을 얹고 비옵나니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 내가 이 피를 마실 때 주님과 연합하는 아름다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옵시고 이제는 내 속에서 돌고 있는 모든 피가 죄악된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사는 주님 때문에 사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 성도들 주 안에서 새 생명이 되어 싸우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의 새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잔을 받으신 분은 앞자리에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결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잔을 다 받으신 줄 압니다. 받으신 잔 오른손으로 높이 드시고 또 잔을 가지사 축복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